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하나 뽑아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뽑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른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언약, 예정, 구속, 사랑, 믿음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주제들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한 1.5%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주제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주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왕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이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전파하셨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아직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약해 보입니다.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정말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아주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났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30년 전에 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참된 쉼과 또 은혜와 또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말씀에서처럼 확장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부르시고 또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또 흥분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사람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개런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본문에서 만난 니고데모, 예, 잘 알고 계시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가족을 위한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족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에서 만난 니고데모도 이 인간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예수라는 젊은 청년 앞에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그 예수 앞에 섭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돈과 명예, 권력을 모두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좀 동문서답과 같은 생각이 드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치켜 세웁니다. 랍비라고 이렇게 젊은 청년을 치켜 세웠을 때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치켜 올리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조금은 엉뚱한 그런 답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의하면 거듭남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우리들이 찾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이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시 리플라이하죠?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님 뱃속에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마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기서 성령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물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네 힘과 노력으로 네 명예와 권력과 재산으로 이 거듭남을 누리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이 구원관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거듭남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본문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거듭나야 된다. 당신과 내가 거듭나야 된다. 또 사회가 거듭나고 또 국가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창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끄럽죠. 가장 큰 한국의 두 교단에서 공교롭게도 안타까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 목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겉으로 보이는 삶의 변화나 또 조직이나 기관의 잘못된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씻기고 새로운 창조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성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듭남의 사실성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남아프리카에 사는 원시 부족들을 대상으로 진화론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남아메리카에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는 파타고니아 지역에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아마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다윈은 그들이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인간적이었고 또 짐승이라고 보기엔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들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신의 연구 대상에서 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진화가 덜 된 원숭이와 사람의 어떤 중간적인 존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파타고니아 지역에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파타고니아 원주민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추장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모습과 관습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윈이 두 번째 그들을 방문했을 때 다윈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은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거듭남의 신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미개한 원주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실을 말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실은 다윈은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습니다. 그 파타고니아의 원주민 그 마음속에 샘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미개했던 원주민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말로 일일이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다윈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거듭남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그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죽었던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고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변화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은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이 부부가 싸움을 한다고 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나를 닮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내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가끔 부부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가 커서 말을 안 듣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3, 4개월 때는 됐을 때는 그 아이가 나를 좀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제 아들이 어떤 아이인지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키도 똑같고 아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제 아이만 이렇게 그 아이만 보면 아 쟤는 누구 아들이다 이렇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모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 아이가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부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거듭나서 성장하게 되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복구비를 닮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또 그 나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렇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 풍성해진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안에 풍성해진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순, 우리가 순 모임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우리 순장님, 순원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순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싹 순자를 씁니다. sprout. 바로 이새 가지에서 나온 그런 새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은 자라나는 것이고요. 또 이 순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커지고 또 분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저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지를 잠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새싹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정말 그 이 원색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키우는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12년 되셨는데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이 순결하고 또 깨끗한 생명이 심겨지는 곳들마다 싹이 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공동체에게 카페를 하도록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이제 얻고 나서 한 5년 정도 이제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카페 시작한 지가. 그런데 그 가봤더니 카페 2층에 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셨다가 이제 그 공부 마치시고 돌아간 조선족 우리 전도사님 계시죠? 예, 가서 결혼하셔서 그쪽에 또 들어가셔서 같이 그 교회 사역을 돕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참 이 그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0명 넘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공간이 작아져서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많은 억압과 또 탄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복음, 그 생명은 한번 심겨지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곳에서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지역에서 또 이미 한국에서도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계속해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생명은 한번 심기워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다른 생명을 낳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한테 제대로 심기워진다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기워지기만 한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해진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거는 추후에 어떤 의심 없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소유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 모습은 계속해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내 삶의 죄악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옛 모습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많은 혼란과 아픔이 생길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기보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나 저희 아들로부터 아빠 참 변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ING,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 사실,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빠 그래도 변해야지 변해가고 있어 이렇게 격려 아닌 격려를 할 때 저는 참 가장 기쁘고 즐겁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변화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워질 것이고 또 그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신비 또 거듭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